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3월 19일 금요일 워싱턴 전망대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이 시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라디오 워싱턴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AM1310 자막이 뜹니다. 그 자막을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 이 시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한국 외교 국방장관과 2+2 회담을 마치고 이 상호 간의 입장과 정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팀이 공식적으로 한국과 첫 대면을 한 셈이죠. 그동안 한미 간에는 겉으로는 혈맹이지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삐걱거리는 이 파장의 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미 간에는 어떤 기류가 지금 형성이 되고 흐르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방 국무장관이 이제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뭐 알래스카로 출발을 했다, 떠났다, 이제 모든 걸 마친 모양인데 이 한미 간의 외교안보 대표들이 만나서 이제 회담을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통상 그런 류의 회담들, 뭐 정상회담도 그렇고 또 이제 주요 장관들 회담 같은 경우도 이제 혼하면 이른바 이제 공동성명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죠.
예, 예.
둘이 양측이 만나갖고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했고 그런 데에서는 어떤 의견 뭐 일치를 봤다든가 아니면 예. 뭐 아니면 아니라든가 같은 그래서 이제 통상 동맹 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서로가 양측 간에 그 양자 간에 제일 이제 중요한 이슈들에 관해서 논의를 했을 거고 예. 그 이슈에 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우리가 합의 내지 그 근접에 이르렀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발표하는 거죠. 예. 이제 그것도 커뮤니케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한미 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표한 공동성명 보게 되고 나면은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뭐 이렇게 애매모호해요.
예.
그냥 어정쩡하고 그래서 이 문안으로 보게 되고 나면은 이게 뭐 동맹 간이라기보다 그냥 서로 뭐 이렇게 큰 이해관계가 없는 데서 만나갖고 그냥 우리 뭐 좀 만나서 반가웠다 정도. 라는 걸 해야 될 정도로. 요런 이 공동성명문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이제 다듬어지고 그 행간 내지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지닌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속에서 키워드를 찾아내갖고 이제 어느 정도 양측 간의 인식이 이제 합의가 됐나 아니면 불일치를 봤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제 네. 한국과 미국 간의 거 바로 직전에 이제 일본에서 똑같이 이제 그런 회담들이 있었고 네네. 거기서 이제 공동성명이 발표했는데 그쪽 보게 되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지금 어쨌든 동북아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그 북한 핵이라는 건데
네.
북한 핵에 관해서 이제 일본 쪽이랑 한 거 보게 되고 나면 북한 핵의 비핵화, 북한 핵을 없애는 것에 관해서 양 필요하다는 것에 양측이 이제 합의를 내지 인식을 같이 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문제에 관해서도 확고하게 이제 중국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공동 인식하고 대처를 하기로 했다.
네.
또 인권 문제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네.
근데 이제 한국과의 공동 성명에서는 북한에게라는 말 같은 경우가 아예 뭐 언급조차가 없으니까 북한 비핵화라는 거
네.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네.
그다음에 뭐 물론 중국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거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네.
하지만 이제 동맹이라는 측면으로 봐서는 중국과의 이런 관계에 관해서는
네.
뭔가 우리가 긴밀하게 합의를 했대거나 협의했대거나 이런 거를 언급을 안 해버렸어요 다 두리뭉실 이제 브러리하게 만들어놔갖고 네. 어떤 그 단정을 짓기 어렵게끔 네. 만들어놨죠. 물론 인권 같은 경우는 언급도 안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일종의 수사, 외교적 수사로 두리뭉실 봉합을 했는데
네.
그 얘기는 이게 양측 간에 뭔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원래 이제 통상 뭐 정상회담도 그렇고 장관회담도 그렇긴 하지만은 이 뭔가 좀 알맹이가 있고 굵직한 의제들이 있게 되고 나서 또 거기서 합의가 만들어졌다는 데 그러면 그 핵심 의제 중심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래서 이제 미국은 어땠고 한국은 어땠고 또 일본은 어땠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조율이 됐다.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는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왜냐하면 사실 기자들이나 언론들이 뭐 쓰긴 써야 되거든요. 네. 우리 뭐 기억하실지 모르긴 하지만 뭐 순방 해외 순방하고 난 다음에 기껏 나오는 얘기 보면 무슨 그 패션이 어땠네니 뭐 어디 가서 저 한마디 했더니 코리안 원더풀 뭐 다 아무 할 얘기가 건덕지가 없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 이 저거 끝나고 나서도 물론 그냥 주요 회담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저 화제성 이슈가 뒤따를 수는 있긴 하지만은 네. 보니까 이제 한국 언론들이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순두부 먹은 걸 갖고 대서 특필했대는데 네. 그 얘기는 분위기 썰렁했고 쓸 말이 없었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이 딱 단정질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공동 성명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게 되고 나면은 네. 이 두 나라가 지금 따로 국밥이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죠.
네. 이번에 한일 순방 과정에서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바이든 정부의 그 안보하고 외교 노선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럼 드러나기는 했습니까?
그랬죠. 예,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어떤 시기든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고 아니면 방침들이 이제 대략 윤곽이 잡히긴 했었지만은 예. 이번에 일정을 보게 되고 나면은 이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이제 조인트로 움직이기 전에 네. 이른바 쿼드 미국과 일본 또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담 화상회담이 열렸어요. 예.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그 전에 바로 이제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고 쿼드 그다음에 정상 간의 화상회담이 있었고 이제 예. 인터넷으로 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 블링컨 장관 같은 경우 뭐 인도를 둘른 데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를 둘러갖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일본 가고 한국 가고 그다음에 알래스카에 가서 뭐 얘기 나온 겁니까 한판 중국이랑 붙었던데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쭉 뭔가 이제 이 아웃라인을 다 잡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이랑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가면서 이른바 다지고 조정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그 저 회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과정에서 나타난 건 뭐냐면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천명도 됐고 언급됐던 대로 바이든 정부의 이제 외교 안보 노선 뭐 유럽 쪽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라도 네.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초점을 맞춘다 한다면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이거가 미국의 이제 가장 큰 틀이구나 가장 외교 안보상의 아태평양상에서의 가장 현안 내지 앞으로의 방향 과제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구나라는 걸 아주 명확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전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민주라는 혹은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나라들을 최대한 묶어서 네. 민주동맹이라는 이름 속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갖고 대중국 거물망을 펴겠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뭐 단순히 트럼프 정부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바이든 정부 때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 같고 네. 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평가는 그전 어떻게든 이제 중국을 이렇게 민주화시키고 자본주의 쪽을 유입을 해갖고 크게 이 잘 사는 나라로 성장을 시키게 되고 나면 또 하나의 이제 훌륭한 세계 지도국으로서 같이 할 줄 알았더니 영 딴판으로 돈 벌고 힘 생기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 그 뭐 무슨 동네 깡패 이 골목대장식으로 이제 하는 행태를 보고 나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이 내린 결론은 아, 저 나라는 저대로 놔두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뭐 힘 있고 났더니 이게 완전히 이제 패권 내지 패거리로 해갖고 그 마구잡이로 이제 힘 휘둘러내는 그런 반민주, 반인권, 네. 반질서 국가구나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걸 더 이상은 이제 용납이 안 되겠다. 라는 맥락이란 말이죠. 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의 큰 틀 속에서 기조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이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쿼드도 강화시키고 네. 일본과 또 인도와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과도 그 연장선상에서 동참을 하자 네. 뭐 이제 이런 맥락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또 하나 바이든 정부의 가장 또 하나 이제 그 부각되는 이슈는 인권 문제. 네. 물론 이제 민주당 정부가 상대적으로 공화당 정부보다는 훨씬 더 인권이라는 원칙에 이제 많이 충실하고 밸류를 두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해서 외교 안보상 또 교역 같은 데까지 늘 포함해 갖고 하여튼 미국의 대외 정책상 한 또 하나의 큰 이제 이 변수로 네. 이제 하나의 그 무게 중심으로 또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제 인권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이번 이제 순방을 하면서 예. 또 알래스카에서까지도 이제 그 만나서 했던 전해졌던 메시지는 이제 미군 앞으로 대중국 봉쇄 플러스 예. 인권이라는 가치를 최대한대로 부각시켜서 그걸 연계시켜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그런 그런 입장을 이제 저기 딱 정리했고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다고 봤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미간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외교관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웃고 악수하고 헤어지긴 했었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많이 길이 엇갈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한국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같이 지금 문재인 정권 쪽에서는 잘 그 연결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한미 간에 그 어떤 인식차가 드러난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뭐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어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본다면.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것들이 바로 이제 제일 뭐 하다 보면 이거는 이견이 드러나고 또 저 문제는 또 그대로 다 호흡이 될, 좀 맞춰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예.
어쨌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들마다 다 대체로 다 딴소리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 말로는 그렇게 뭐 두리뭉실을 감쌌지만은 그 내막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든가 또 행간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나면은 이 편차가 양쪽에 적지가 않아 갖고 이런 걸로 봐갖고는 이제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랑 뭐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이랑 이렇게 보게 되고 나면 앞으로 그나마 나머지 기간도 이 간단치가 않겠구나. 그야말로 험로가 예상되는 그런 인식차들을 보이고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한국 같은 면 어차피 동북아에서 이제 북한 핵에 대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또 이 문제를 그 평가를 토대로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는 접근 이제 이런 거로 봐야 되겠는데 미국은 뭐 둘이 이제 두루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 보게 되고 나면 북한 핵이 아주 진대한 위협이고
네.
이 지역은 물론 미국 안보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아주 그야말로 그 시급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라는 거는 물론 당연히 같이 이제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하긴 하지만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고 이 문제 안에서 접근해야 된다.
네.
그동안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전까지 포함해서 이어져 왔던 대북 제재, 유엔 제재 같은 걸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압박을 가해갖고
네.
이 북한 핵을 제거는 그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시행을 해야 된다. 즉 대북 제재의 압박 내지 강화 내지 필요성 같은 걸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 점에 관해서는 영딴판이죠. 지금 이제 허상과 다름없었던 싱가포르 트럼프랑 김정은 그 부분.
네.
그 부분이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서 어떻게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전히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그 소위 문정권이 말하기 좋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네네.
뭐 대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가야 된다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위협에 관해서는 의도적으로든 뭐 부작위적으로든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핵 위협이 된 실체에 관해서는 일단 눈을 감고 외면을 하고
네.
어떻게든 대화 내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자라고 하는 거니까 근본적인 인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한 상황 평가, 상황 인식이 한국과 지금 미국은 굉장히 큰 격차를, 간극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북한 핵을 없애는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 서로 다른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결국 이제 북한 핵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 미국은 북한 핵 이제 한반도에서의 이제 핵 위협이라는 거는 결국은 북한 핵을 제거해야 된다.
네.
북한 핵을 어떻게든지 그 완전히 이제 없애갖고
네.
그런 이제 비핵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평화적인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네. 북한 핵의 비핵화.
네.
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 북한에게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 뭐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긴 하지만 큰 차이죠. 이 한국이 생각하는 이 비핵화라는 아니면 최소한도 동조하거나 공감하고 있는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다. 그 얘기는 북한에 플러스 미국이라는 존재가 보유하고 있는 핵 역량이
네.
한반도에서도 역시 제거돼야 된다, 내지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예.
예. 그동안에 어쨌든, 특히 문재인 정권은 초기에는 어땠다가 이제 점점 해서 이제 이 완전히 한반도 비핵화로 딱 굳혀져 있고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이제 거의 잘 쓰지도 않는 그런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사실은 이 결국은 북한의 핵과 미국의 핵이라는 거를 흔히 말해서 이제 같이 서로 그 대립적인 개념 그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양비론 쪽으로 접근해 갖고 이제 같이 없어서 한반도를 핵으로부터 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말 뒤집으면 김정은 논리거든요. 이제 자기들 핵 강국이니까 아 우리 핵을 없앤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핵을 줄여 나가자. 라는 거니까 이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이것도 근본적으로 지금 인식이 다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에 관한 큰 차이죠.
네. 그럼 가장 큰 문제, 이 비핵화 문제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은 또 다른 법이 이제 북한 인권 문제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이렇다면 큰 인식 차이 같다 보이는 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습니까? 예, 뭐 아주 인식 차이가 크죠. 이제 미국이라는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서 이제 특히 인권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데 네. 단순히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 거론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중국의 그 비인권적인 처사들, 네, 네. 홍콩이라든가 또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제 인권 탄압 네. 뭐 이런 문제를 다 묶어왔고 이제 이 트럼프 정부 때는 언급을 안 했던 것들이에요. 네. 북한에 관해서도 언급 안 했고. 뭐 물론 이제 홍콩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원론적인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아주 이 시리어스하게 그야말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더랬어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인권 부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 민주당 정부 내지 미국이 갖추고 있는 이제 인권에 대한 그 밸류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하지만 네. 또 하나 이제 이 대중국 봉쇄망을 펴는 데 있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미국 우선,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런 식으로 해서 관세라든지 이런 이제 교역 측면으로 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랬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효과가 주요했는지 아니면 또 기대만큼 안 된 게 있는지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중심으로서 이슈를 접근했었는데 네. 이제 바이든 정부 쪽에서는 인권이라는 걸 거기다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면을 봐갖고는 이 이제 무역과 뭐 이런 그 관세 네네. 이런 부분은 중국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과정에서 네. 이른바 EU,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한국도 포함해갖고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또 관세와 연결돼서 이제 같이 얽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와 군사와 때때로는 교역이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대중국 봉쇄망을 강화, 이제 압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많은 편이 필요하고 동조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유럽도 어떤 면을 봐서는 이해관계가 갈릴 수가 있고 또 일본도 갈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그 전통적인 동맹들이 이 관세나 무역과 연관돼 갖고는 서로 간에 이제 좀 입장이 갈리고 삐걱거리는 예.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 인권 문제 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민주라는 그 기본 자유라는 그 질서 그 고유한 밸류에 관해서는 네. 다들 동조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역은 무역대로 압박을 가하되, 네. 뭐 독재 정권이라든가 이제 중국이라든가 북한 같은 데에 있어서 뭐 제일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 건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갖고 같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아갖고, 이제 이거를 하나의 주요 현안으로 삼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느꼈던 미국 외교의 고립화, 내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막고, 동맹이라는 폭도 넓히고, 그 속에 대의 명분도 인권 부분도 훌륭하게 먹힐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양수겹장으로 해서 인권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는 핵 외에 북한 인권이라는 것도 같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이 문재인 정권으로 봐서는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는 이슈라 말입니다. 네. 이제까지 뭐 김정은한테 절절매면서 어떻게든 해왔을 때 당연히 이제 북한 인권에 관해서 외면해도 눈 감았고 뭐 전단금지법도 그렇고 탈북민들에 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권대사 뭐 전혀 안 하고 유엔 같은 데서 그냥 인권 결의안한테 눈 질끈 감아버리고 네. 북한 인권에서 완전히 눈을 감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그걸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나서 탄압하는 쪽으로 이 정권이 스탠스를 잡아왔는데 이걸 갖다 이제 미국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걸어놓고 나니까 이건 동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백 빠꾸를 해갖고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네.
아, 그러니까 그 북한 인권에 관해서도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가지고 있는 견해와 인식 차례든가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천양지차다라고 네. 이제 봐야 되겠죠.
아 그리고 말이죠. 뭐 그런 이제 뭐 비핵화 문제든가 인권 문제 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뭐 또 다른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예. 이슈에 대해서도 또 인식 차이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군데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 자주 거론되고 있는 쿼드입니다.
네.
아, 쿼드라는 거는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 입장에 봐서는 이제 중국을 감싸고 봉쇄하는 데 있어 제일 유효한 이제 동반자 네트워크인데
네네.
여기에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봐서 한국도 참여를 해야 된다.
네.
아, 이제 쿼드 플러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랬는데 이제 이 쿼드는 그동안에 뭐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 이건 다 뜨악하고 이제 계속 거부를 해왔는데
네.
뭐 겉으로는 뭐 쿼드는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건 뭐 삼척동자가 알다시피 이번에 와서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쿼드에 관한 동참 내지 어떤 우회적으로나마 압박을 가했을 거라고 봐야 되고 또 그 점에 관해서 입장 표명이 서로 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지금 공동성명이라든가 이렇게 밝힌 거에 언급 없고 단지 무슨 정의용 장관 같은 경우가 아, 이,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나라 편을 두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는 말 뒤집으면 이제 코드 못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코드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성명, 뭐 그 내막들 오간 말까지는 못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평가나 이런 거로 봐갖고는 아, 이 코드에 관해서 한국은 이번에 노를 했을 거다. 노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 최소한도 전향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그 꺼리거나 아 이제 뜨악시해야 하는 그런 태도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나아갔고 곤란하다라는 식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았겠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제 징후들을 봐왔고는 근데 뭐 요거에 맞춰서 또 저기 중국의 관영 뭐 15월에는 데서 현대 보게 되고 나면 자기네들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아
이 한미 뭐 이런 저 미국의 좀 동맹 관계 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한국인데. 코드 안 될 걸, 한국 참여 못할 거라고 아예 이렇게 딱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쟤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 우리가 아는데 아, 한국 어려울 거야. 우리가 알지. 딱 이제 이런 식의 얘기 나왔는데 뭐 그 보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한국의 전문가도 이렇게 보게 되고 나면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더욱 더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딱 중국을 상대로 해갖고 쫙 뭔가 이 세력을 규합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제 뜨악하니 나오는 거는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 재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아, 뭐 안 되네 잘 얘기 안 통하네. 아, 그런데 뭐 오케이. 뭐 이제 이런 식의 태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아, 이 지금 그야말로 아시아 태평양상에서 이 판이 새로 짜지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뭐, 물론 한국은 얼마든지 판단 내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최소한도 이제 코드라는 그런 큰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자기의 목소리든가 입장을 개진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근데 이게 꼭 지금 진행되는 것이 코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사드의 재판처럼. 뭐, 그때 그냥, 미국 쪽에서는 대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뭐 오락가락하고 이쪽 저쪽 눈치 보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뜨악하게 해서 어떻게 맞이 못하게 해갖고 뭐 그 식료품이라든가 이 저것도 조달을 못하게 하는 이상한 나라가 돼 있는데
예.
어쨌든 사드 때문에 얼마나 그 수모를 당했습니까?
예.
아, 그야말로 그냥 중국에 코깎게 해갖고 조리돌림을 당한 끝에 이제 결국은 삼불정책 해서 항복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또 다른 사드의 재판이 이제 코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서 결국은, 지금에 진행되는 걸 봐서는, 이제, 이 코드 쪽은, 이제 대충,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할 것 같고. 근데 뭐,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기도 그러면, 이 코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또 개인이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연합으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뭔가 이게 중국 쪽에서 그에 대한 보복 내지 저걸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사드 때는 고스란히 당했지만, 뭐, 호주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뭐, 포도주 안 산다. 그 다음에 호주산 철광석 안 산다, 뭐 이렇게 했다가, 포도주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사주마 해서 했고,
예.
철광석 그거 안 했다고 큰코 다쳤거든요.
예.
마땅하게 그걸 조달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물론 뭐 청와대가 판단하는 거니까 잘 했겠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이더구나 하면 이제 코드와는 슬슬 물 건너가는 뭐 이런 식이 현재 그런 분위기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코드에서도 다른 길로 접어드는 것 같다.
저희들은 이 한미일 뭐 이러면은 발음도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거기가 일이 빠지고 한중미 그러면 발음하기도 이상하고 말이죠. 영 이쯤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예. 그래 뭐 익숙해져 왔는데. 예.
지금 그렇다면 이 한미일 이 삼각 공조 문제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은 그야말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동북아에서 중요한 거는 네. 한미일 간의 이 아주 찰떡 공조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미국 입장에서 거물을 잘려면은 동아시아까지 동북아까지 하게 되면 한미일이 딱 그 아주 그냥 서로 긴밀하게 형성이 돼야 힘이 예, 예.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그냥 눈을 흘기면서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이 트럼프 때는 뜨악했는데 네. 이 바이든 때에 들어서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미일을 어떻게 다시 묶고 같이 이제 움직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번 일본 방문이라든가 한국 방문 때도 역시 그 부분은 두 나라에 관해서 다 압박이 가해졌을 거로 보고 네. 또 뭐 한국 측 입장에서도 뭐 전향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라고 그전처럼은 좀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뭐 공조가 돼야 되고 필요성들을 뭐 해가는 저 인식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어떤 측면으로 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많이 너무 많이 나갔죠. 감정적으로. 뭐 적폐, 청산, 토착외구, 뭐 죽창섭도 시작해서 그동안에 한국 정치, 국내 정치에서 잘 말아먹었죠. 그러다 이제 다시 방향을 선회해서 한미를 하려니까 뭐 참 약간 민망할 거예요. 그 대신 지금 또 대법원 판결에 이제 집행. 이제 그 관련 것들 아직도 이슈로 남아있어 갖고, 그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은.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미일 부분은 조금은 그 전에 한참 이제 이 닭싸우듯이 해서 했을 때보다는 가라앉고 네. 어떤 형태로든 이제 공조 체계를 가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른바 한국과 일본 이제 서로 간에 이 그 저기 아주 그냥 사이 나빠진 부부처럼 억지로 이제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해서 같이 움직이 안긴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상태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뭐 한국과 일본의 뭐 지금 뭐 옛날서부터 역사적인 게 많이 이제 관련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는데 그렇다면은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이슈가 또 있습니까?
근데 또 이 뭐 군사 외교 안보 측면으로는 전자권 늘 네. 얘기했던 이제 이 전자권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빨리 찾아다가 군사 주권 회복했다라고 해서 네. 뭔가 이제 가지고 그 다음 결과는 who knows. 하지만 예. 어쨌든 그래도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그 명분 이런 측면에서는 예. 이제 빨리 달라고 했는데 뭐 이번에 나온 걸 보게 되니까 조속한 뭐 이런 얘기 없어진 거 보니까 미국 쪽 입장에서는 택도 안 된다 지금 뭐 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함부로 넘어가는 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완공한 입장을 보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문재인 정권 내에 받기로 했던 부분 받았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건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런데 미국 쪽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섣불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전략 균형에 큰 장애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역시 그것도 이제 이견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자주 거론됐던 그 한미 합동군사훈련. 이것도 뭐 트럼프가 덜컥 중지를 해버려 갖고 그냥 야호를 했고 김정은이 신났고 이제 문재인도 그냥 뭐 그야말로 뭔가 잘 됐다는 식이었는데 이 이제 군사훈련을 관해서 이제 미국 쪽 입장으로는 뭔가 핵이라든가 안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손발 놓고 있는 거는 이 대응태세상 큰 이제 문제다. 네. 이런 식이 장기화 됐을 때는 아주 심각한 그 준비 부족에 이제 처하게 된다라고 해서 계속 강화 내지 복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국 쪽은 뭐 대화를 위해서는 뭐 스스로 대통령 자체가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통일부 장관 뭐 맨날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군사 합동 훈련의 그 재개 내지 원상 복구 네. 뭐 이런 부분도 지금 한미 간에는 그 엄청난 이제 또 인식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 이제 김여정이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혼하니까 또 그냥 독설을 퍼붓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자권에 못지않게 이 군사 훈련 이런 부분도 역시 지금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 내지 혈액 동맹이라고 하는데 같이 조인트로 해서 뭔가 침략에 대비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전혀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거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태니까 그야말로 이제 과근 덩어리가 돼 있죠. 예. 그 역시 겉으로는 어쩔지 모르긴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인식차나 이런 것은 많이 골마져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국 간의 이 좋은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 뭐 밀월 관계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렇죠.
지금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미 간의 관계는 지금 굉장히 삐걱거리는 파장처럼 계속 들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어떤 시기로 흘러갈 것 같고 관망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그 두 나라 사이에서 했던 것 중에서 이제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 방위비 분담 문제예요.
네.
그건 트럼프 때 이제 이리저리 파열음이 많이 났을 때였는데.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더 거론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여섯 가지.
네.
뭐 이런 정도가 보게 되고 나면 안보 외교상에 뭐 그 이상 더 주요 현안을 끄집어낼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대부분인데
네.
지금 하나같이 보게 되고 나면 다 아름아름 그 인식 차이가 크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인식을 갖고 두 나라가 마주하고 뭔가 중국과 혹은 북한의 얘기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대했을 때 뭐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앉았는데 계산이 다른 사람들끼리 앉았는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노골적으로는 안 드러나긴 하겠지만은 이른바 이제 양국 간의 외교 안보 현황 측면으로 봐서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주요 현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맹이라고 하기가 조금 머쓱할 정도로 그 격차가 이제 많이 커진 것 같다. 지금 뭐 알래스카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만나갖고 뭐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냥 아주 살벌하게 뭐 수사고 뭐고 그런 뜻 없이 그냥 대놓고 직설적으로 공격을 하고 치고받고 그랬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미중 간에 이제 이미 공언했던 대로 그야말로 이제 이 무역 외교, 군사, 뭐 인권 기타 모든 측면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강경한 대처, 에스컬레이션이 좀 되어가고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아태평양 쪽에서는 코드 뭐 이렇게 이제 새로 판이 짜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반도 주변을 지금 둘러싼 이런 상황은 정말 긴박하고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빨리 돌아간다. 그냥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뭐 북한의 개간에서도 미국과 완전히 공유를 하고 있고
예.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찰떡궁합이 되고 있는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또 한국 입장에서는 뭐 일본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길을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예.
다 주권 가진 정부니까. 단지 어느 쪽 노선이 더 옳으냐에 관한 이제 계속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야말로 지금 일본과 같은 길 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제 한국과 지금 한국 정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내지 안위를 위해선 어느 쪽이 올바른 선택이냐에 관해서는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의문시된다는 얘기죠.
예.
정부니까 독립 정부니까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좁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의 몫이고,
예.
뭐 결국은 더 크게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인데.
예.
지금 이제 알래스카에서 나타나놨듯이 앞으로 예상되는 거 보게 되고 나면은
예.
미국과 중국 간에는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대결이 첨예화가 될 것 같고
예.
김정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보게 되고 나면 뭐 핵포기 의사 전혀 없고 이제 미국이랑에서 간보다가 여차하게 되면 또 도발해갖고 이제 또 강경으로 치달을 것 같고 미국 정부는 그전 트럼프와 달리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리 원칙에 북한에게 선동되거나 뭐 정상회담에서 한 차례 쇼버리듯이 하는 거 아니고 인권 거론하고 나니까 녹록치 않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뭐 이제 1년 선거 1년 안 남았고 이제 내년 5월이고 나면 끝나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는 그 갈참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는 건 없고 그냥 초조하기 짝이 없는 상태. 근데 이런 류의 변수들이 지금 한반도의 각 당사자들 사이에 이제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나 지금 봤을 때 좋은 상황이 아니죠. 이게 바로 이제 한반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외교 현실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물론 아직 또 외교나 정치라는 거는 변할 수 있는 거니까 하긴 하지만은, 여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진행된 최소한도 2 플러스 2라든가, 지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보게 되고 나면 이제 문재인 정권이 택한 어떤 길은 대체로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난 4년간 답습해왔던 이른바 탈미, 친중 노선 쪽으로 점점 기울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뭐 그냥 좌우지간 묻지 마로 해서 계속 대화 뭐 유화 이런 입장으로 해서 굴종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제일 우려되는 거는 아, 이것이 그냥 뭐 별 일이 없을 시기에 네. 그저 뭐 그런 때는 되면 그럭저럭 갈 수 있긴 한데 아, 설명드렸던 대로 그냥 그야말로 긴박하게 판이 시돌아가고 또 새로 지형들이 짜지고 이런 상태에서 참 안 좋은 때다. 아, 정말 이 차를 키를 운전대를 잘, 키 방향을 잘 잡아고 이것저것 잘 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안보 외교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힘들고 안 좋은 시기 어떻게 보면 가장 부적절한 지도자를 만난 게 아니냐. 가장 부적절한 정권이 하필 그 시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냐. 예. 아, 그런 측면으로 봐갖고는 꼭 지금 보면 좌우지간 그 19세기 구한 말에 예. 혼자 떠돌이 돼갖고 여기저기 저 그냥 그 저 제대로 대응 못하면서 이제 휘둘리는 예. 아, 이제 21세기판 다시 구한 말 왕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떡합니까? 참 답답하긴 짝이 없는데 아, 뭐 스스로 택한 길들이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엄중하게 짝이 없는 배드 타임에 아, 배드 정권이 지금 들어서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네. 말이죠. 만약에 예, 지금 이제 정권이 뭐 1년 남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은 이 한미 관계가 예전의 그 혈맹 밀월 관계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원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큰 나라가 미국이란데 이렇게 한번 비유해서 본다는데 그러면 아,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큰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뭐가 안 변하겠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트럼프와 바이든 그런 측면에서는 하늘과 땅에 아, 최소한도 강론이라든가 실행에 대해서는 접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해서 인권. 아, 인권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가 달라집니까? 예. 트럼프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국도 어떻게 보면 이 사실 그래요. 이게 뭐 국민이 움직이는 것 같고 나라 뭐 전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톡 까놓고 얘기한다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솔직히 대통령제입니다. 예. 큰 회사든 적은 회사든 누가 책임자로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 저 국민학교 다녀봤지 않습니까? 담임선생 누구냐에 따라서 반이 달라져요.
예, 맞습니다.
그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앉아있는 전 문재인 정권, 저 정부가 참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때 앉아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 전망대 오늘은 네. 2 플러스 2 그 한미회담의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이죠. 아, 오늘의 얘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대한민국 국민에 달려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행일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